어떤 부부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부싸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물론 해봤지요. 그때 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던가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안 하기는요, 콱 죽이고 싶었지요. 물론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상한 감정이 정돈이 되면은 대부분은 그러려니 하고 부부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칼로 물만 베면 되는데 때때로 이 칼이 마음을 베요. 그리고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사람을 베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우자인데도 한순간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히틀러를 숨겨놓고 있다. 이거 여러분,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악마적인 본성, 무서운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무서운 죄성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비교적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입니까? 더 기도해서 더 잘 화평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화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18절에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화목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일은 인간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에서 특별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이런 비유로 설명해 보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여성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기는 하지만 왼수 같은 남편인 거예요. 왼수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생명 다해 사랑하는 화목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따라가서 죄를 지음으로 영적으로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하고 죄인된 인생들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수지간에는 화목해 하려고 노력해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 불신과 상처의 골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3자로서의 중재자가 화목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 화목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 하나님과 화해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화평한 관계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하바마스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훈련,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화목한 생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 후반절에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인, 화목의 역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자의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화목해야 하는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19절 후반절에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한 곳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은 화평케 하는 역사,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의 모든 교훈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화목케 하는, 화목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면 화목하게 되게 돼 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Ambassado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외교관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신, 이 대사, 이 외교관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위해 보냄 받았냐면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필요로 하고 수고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켈빈은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훈련이다. 그러면 이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이 훈련은 주로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훈련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예요. 왜? 교회에는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화평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화평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화평을 강조하고 서로서로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보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부흥하고 앞서가는 교회였는데 작년에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성도들끼리 너무 심각한 분쟁이 생겨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오고 가고 그래서 형편없이 교회가 약화된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화평에 있어서 교인들끼리의 화평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끼리 화평한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더 화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끼리의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화평한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아니 성령같이 알아요. 다 알잖아요. 또 교회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안수집단끼리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인 치리기관인 당회가 있잖아요. 이 당회에는 목회자와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보면은,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목회자와 장로, 당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부흥 안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나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관계는 부부 관계와 비슷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지 않으면서 자식들 보고 사랑해라, 뭐 행복한 가정을 꾸미자,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요 뭐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화평과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화평, 이게요 그냥 거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평한 교회, 화평한 가정에는요 잘 살펴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화평을 위하여, 이 화목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기도했던 숨은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못된 구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소위 희생양, 스케이프고트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유난히 많이 떠들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단폭력을 하고 막 왕따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그 희생양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학교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희생양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군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시어른들과 시댁 식구들을 챙기는데도 그렇게 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은따라고 하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희생양이더라. 그런데 그 시댁 식구들이 사람 하나 잡아요. 하는 짓거리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못 대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물어보니까 별다른 이유 없어요. 뭐 인간이니까 허물도 있겠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며느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찍혀버린 거예요. 너무 구박당하고 이러니까요 괴로워서 한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막 시댁 힘들다 이러면요 좀 덩달아 욕도 해주고 이래야 될 건데, 입 다물으라 그러고요, 왜 그러냐 그러고, 이 무심한 남편.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한나가 처음부터 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본처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먼저 가졌던, 이 아기를 먼저 갖고 있던 브린나 후처가 본처를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구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 왼수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다. 예?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하게 하여, 격분. 그냥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나 화났어가 아니라 격분한다는 것은 때려 죽이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가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왼수 같은 브린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끄덩이를 잡고 깔찌 뜯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말대꾸도 좀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한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왼수인 브린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 숨어있는 이간질하고 자신을 격동시키는 진짜 원수인 마귀와 싸웠던 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흑옥에다 주먹을 날려 싸웁니까? 아니죠.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음으로 기도함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함으로 싸웠던 한나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평안했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지켰다는 거예요. 브린나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원통하지 않은 거예요. 아기가 지금 아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평강이 그 심령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령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하는 말이 있지요. 먼저 우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왼수 앞에서 브린나 앞에서 한나가 슬피 울고 원통하고 인상 쓰면 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브린나가 막 원통하게 괴롭히고 막 고통스러운 모욕적인 말을 해도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그냥 한나는 어때요? 아무런 눈에 증거도 없는데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브린나를 보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린나가 아이고 이 사람이 뭐 잘못됐나 뭐 이상한 일 있나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강을 계속 지켜가니까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평강을 지켜가니까 이제 그 평강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더해지는데 한나가 처음 구했던 것에 보다도 그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만 애기 낳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나 낳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섯을 낳은 거예요. 줄줄이 낳은 거예요. 애기 못 낳던 여인이. 그러니까 어때요? 대적자 원수 브린나의 코가 납작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나를 가정에 높이 세우시고 화목하게 다 평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브린나들과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많이 싸워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열받고 더 속 뒤집어지고 더 괴롭고 더 원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간질하는 진짜 원수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능하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인천 상륙작전하듯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나 변화가 아직 없지만은 내 심령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혀도 자신감이 생기고 상처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되는 거예요.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히기 시작하십시오. 평강을 계속해서 지키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에게서 배워서 그대로 평강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희생, 주님 때문에 희생양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희생양 만드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어떻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예수님께 따질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면 그렇게 하면 당해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지. 이렇게 따져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인격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한나는 원통함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희생양이 된 사람이 원통하고 원한 속에 살아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희생양이 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속 살아서 버둥버둥거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도, 희생양이 된 것만도 괴로운데 살아있어. 계속 피 흘리고 계속 여기저기 상처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지고 상처받은 채로.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양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능력, 평강의 능력,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버린나하고 싸워서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싸움이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직입니다. 여러분, 성직자의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의 영적 고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직분을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순교에 성직자의 자존심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적 정신, 이 십자가의 정신이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죽으면 가능하다고요. 죽지 않고 어떻게 원수와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방법인 거예요.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가정으로 가십시오.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학교로 나아가십시오.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보셨어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조용해요. 싸우지를 않아요. 원수들도 같이 누워서 지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가 뭡니까?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앞으로 죽을 것이다, 미래에 죽을 것이다, 차차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미 과거입니다. 선포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모를까 봐 상기시켜 주십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그죠?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막 소낙비가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막 급히 비를 피한다고 처마 밑으로 예,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처마는 좁고 사람은 많이 끼어들으니까 겨우 다들 막 비 안 맞으라고 서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덩치가 큰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미식축구하듯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저쪽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 비를 쫄딱 맞았어요. 쳐다보다가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뒤돌아보고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처마 밑에 서 있던 한 아저씨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라네. 그러자 그 젊은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비를 맞으면서 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바로 양손에 우산을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래서 자기 보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세상 사람들 때리면 때리고 물고 뜯으면 나도 물고 뜯고 서로 왼수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화목해 되는 능력, 천국의 능력, 화평케 되는 아름다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